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직전에 하신 이 놀라운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이 확인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그 일을 처리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사실을 볼 수 있고 또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여서 기도하신 적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 때로는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는 그 주기도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말해서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성자가 성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개혁자 멜랑크톤은 하늘에서나 땅에서 성자께서 하나님께 직접 드린 이 기도만큼 고차원적이고 거룩하고 고상하게 들렸던 기도는 없었다라고 말했고 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1572년에 자신의 임종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아내에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내 신앙의 닻을 내렸다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아내가 읽어주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들으면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교회 사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가리켜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명칭을 붙인 이유는 주님께서 이 기도에서 자신이 제사장이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언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주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서 전체가 다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진 곳은 요한복음 1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보편적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11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가 아니라 보여주신 이 중보기도는 예수께서 일반적으로 하셨던 기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막연한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라기보다 다른 면으로 보면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간청이라기보다 왕의 의지의 표현이요, 열방을 내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요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간청이 아닙니다. 성자의 의지의 표현이요, 시편 2편에서 말씀한 바대로 열방을 나에게 유업으로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성도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기도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밀한 밀실을 한번 살짝 열어서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기도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과 또 깊은 의미를 가져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은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시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기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미적거리시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런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슬퍼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신 예수께서 마음이 매우 비통해 하셨고 그들을 보시고 매우 괴로워하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게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안심시킨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드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고 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또 읽어보시면 12장에서 예수께서도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자 주님의 마음이 매우 괴로우셨습니다. 12장 27절에 이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응답이 들려왔죠. 이 소리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사에게 말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대사상적인 기도도 사실은 그분 자신을 위한 기도도 나타나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보편적 교회, 공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와 애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십자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십자에 자신의 몸을 내우실 그 일을 앞두시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처럼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이루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실행하는 과정 안에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실 정도로 인성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그에게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이었고 무엇보다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본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 보지 아니한 분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끊어진다라는 그 느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그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로도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때가 되면 자신의 몸을 십자에 내어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었고 자기를 포기해야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던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라는 개념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은유와 비유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었지만 그러나 은유와 비유가 상징하는 실체가 아직 드러난 때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내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셨다 그 말이죠.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로서는 이 말은 신성 모독의 죄였던 것이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매우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12장 중반부까지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12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던 헬란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간청하자 안드레와 빌립이 헬란 몇 사람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올라왔는데 왜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2장이나 또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보편적 교회, 세상 열방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 그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근접한 현상이 뭐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바로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 주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다양한 증거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시고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 어떤 성격의 영광인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11장, 12장, 13장, 특별히 13장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라고 기록을 했지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언급이 2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에 이어서 계속 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이 등장하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런 때를 의식하시면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해 오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솔로몬이 말한 바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주님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하는 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작 정을 이루는 때죠. 본문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말씀했죠.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속협약을 보여주죠. 구속협약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 의논한 바로 그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으로 실제로 그들을 되사실 것을 이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때는 어떤 때인가? 영원적 작정을 이루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수치와 모욕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때는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때였죠. 주님은 이런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아들에게 달려드는 때요. 진노의 잔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셔야만 되는 때요.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성부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던 때였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뭐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성부가 성자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성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일을 마지 못해 하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손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성부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마지 못해서 하셨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기쁨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물론 한 면으로 볼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자께서 일을 이루실 때 기쁨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그랬죠?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됩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인용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성부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실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셨겠는가? 그렇지 않고 기쁨으로 일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하니까 십자가 후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자체를 영광으로 이해했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장처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이런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제일 처음 나타났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성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애벌레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조물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께서 인간이 되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죠?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으니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었죠?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육신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든 표적들, 이적들은 지난주에 표현한 바대로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신 하나의 비유와 같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실체를 나타내는 설명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메시아로서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바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무엇인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3자처럼 자신을 제3자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왜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적어놓았는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자아를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 조금도 홀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간구는 삼위 하나님 간에 모종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5절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지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극치가 어떻게 드러나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십자에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떤 거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셨죠. 그동안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씀을 드리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자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묻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일은 어떤 일인가? 그 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신 것이고 그 일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언제 맡겼는가? 성부께서 이를 언제 맡겼다고 말씀드렸죠?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의 협약 안에서 이 일이 성자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앞서도 하나님의 밀실을 살짝 이렇게 제껴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이 일의 기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까?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시간 세계 안에서 일한 일이 아니라 시간 세계 밖에서 영원전에 일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작정이 되고 예정이 되었다고 말이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다가 둘 수 있습니까? 매일 큐티하는 것으로? 아니면 선행을 하는 것으로? 아니면 우리의 경건의 정서가 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두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 세계 안에 일어나는 조소로 변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침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단한 영적인 정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에 이미 확정된 일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죠?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구속사적인 역사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기도요.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할 때 이 때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성자에게 맡긴 일을 이루시도록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는가? 성자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능력,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5장 27절에서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지신 권세 중에 권세는 또 어떤 권세입니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증명하였습니까? 물론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이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가장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한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의 권한, 권세가 정말 크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의회에 법안 통과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법안은 시행할 권한을 또한 가지고 있고 상원 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은 모르겠지만 3분의 2 이하로 통과된 것은 거부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면권도 있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큰 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가 가장 극대화되지요? 법이 정해놓은 모든 일들을 다 행할 때 그 권세가 극대화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법이 정해놓은 권세, 테두리, 그것을 넘어서지도 않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면 그 권세가 얼마나 극대화되는 권세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정지할 만한 모든 근과 터전을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만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는 이 말은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죠, 그죠? 그 멸하신 대상을 가리켜 모든 육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육적인 존재,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철저하게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이 일은 세상 권세와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죽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칼로 말귀의 길을 베었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이야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성자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성자께서 성부와 맺으신 언약을 그분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이런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3절에서 비로소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유일하신 혹은 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방의 다신론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의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면 이처럼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설명하셨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참으로 알지 못했던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의식하셨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했고, 또 새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할 수 있는지, 얼마나 폐역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하여 여호와를 아는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영생을 주겠다, 내가 권세를 사용한 것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때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자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였습니다. 그래야 무엇을 드러내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내시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과 보냄을 받은 아들에 대한 지식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슬렘, 이슬람을, 알라를 믿는 모슬렘 교도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보냄을 받은 아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보여주는 일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다. 너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런 분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영지주의 가르침의 근거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영생을 아는 것과 연결했잖아요. 그죠? 물론 지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어떤 차원에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단순한 지적인 차원에서의 알미 아니라 어떤 알미죠? 예. 동치함으로 아내를 아는 그 알림을 가리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했죠. 바로 그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의 알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들이 제사장 자식들인데, 오늘날 말하면 목사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알지 못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표적, 그분의 죽으심,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일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신자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옛 신학자가 이런 진리를 말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를 경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세상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하여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능력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예배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로 그냥 나온다는 뜻만이 아니라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죠? 계명도 지키게 되죠? 죄로도 자유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절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이 표현, 그리고 5절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 임박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아들의 성부의 명령에 주기까지 순종하신 일이죠.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성부는 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시켜주셨습니다. 흔히 이걸 가리켜 상호 영광 돌림이라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 분리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우리가 정말 영화롭게 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과 또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읽어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명령이나 의무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주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구하신 자신과 또한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은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신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고 평생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간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 역사를 뒤바꿀 만한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 일을 앞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간구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이르자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을 목전에 두시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한 내용들을 실제로 이루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고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성삼위 하나님 간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협약이 이루어졌는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잘 살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받아 누리고 있는 영생이 어떤 성격의 삶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주님처럼 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